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그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데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할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형통하면서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시면서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항상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600만 명 죽었던 홀로코스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무고한 생명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도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일 리 없다.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일 리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의 상황만 보더라도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교회도 잘 다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집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또 악한 사람 같아. 동네 소문도 별로 안 좋아. 근데 집이 막 으리으리해. 돈도 되게 많이 벌어. 우리 아이는 시험 보면은 시험도 못 봐서 대학을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집 아들은 시험만 보면은 항상 탑이야. 장학금을 받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이렇게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특히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형통해요. 너무 잘 살아. 떵떵거리고 나보다 훨씬 더 모든 일이 다 순탄한 것 같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질문이죠. 그렇죠? 예. 이런 문제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 하나님이 바르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는 학문인데, 이게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세상에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또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 보면서, 또 나의 삶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런 의심이 우리들에게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이런 의심이 듭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 사실은 이게 오늘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느냐 하면 1장에서 하박국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내 앞에서 지금 죄악이 횡행하고 패역이 있고 겁탈과 강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으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정결하신 분 아닙니까? 악인이 이렇게 횡행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십니까? 악인이 지금 의인을 삼키고 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누가요? 선지자 하박국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박국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는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의로우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악한 자가 이렇게 형통합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이렇게 다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항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한 군데 더 다루고 있는 곳이 있는데 시편 73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시편 73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한국말에 이거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자빠지고 졸도하겠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미치고 환장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졸도할 것 같아, 이런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왜 시인이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질 것 같다라고 말하느냐?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죽거든요. 악인이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는데요. 그의 힘이 강건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늘 벌고 싶어하는 액수가 있는데 악인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는 정해놓은 것에 못 벌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악인들은 나는 요만큼만 벌고 싶은데 막 자꾸 들어오는 거야 돈이. 형통한 겁니다. 73편 1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항상 평안하대요. 재물이 점점 불어난대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73편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헛살았다. 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괜히 하나님의 율법 따르다가 이 지경 됐다. 헛살았다. 헛되다. 이게 뭐냐 이게. 악인은 저렇게 형통한데 평안한데 고통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기도도 하는데 맨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시련 가운데 있는데 이거 헛산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아삽이에요. 아삽. 그렇죠? 찬양대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의심했고 예레미야도 의심했고 아삽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도 똑같은 의심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질문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고 하시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당하는 것입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관련된 세 가지. 첫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고통이 없는 것을 같은 것으로 여겨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줄 리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신자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신자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시련이 없고 고통이 없고 평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게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자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나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악한 여인이 있었었죠. 저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분인나는 막 순풍순풍 아이를 막 너무 잘 낳아. 근데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저 뭐 임신이 잘 되는데 어떻게 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분인나가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여자예요. 저 자기만 낳으면 될 것이지 못 낳는 여자 그냥 막 쑤시고 막 힘들게 한 겁니다.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한나가 억울해서 뭘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죠. 그렇죠? 네. 분인나라고 하는 악한 여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악인의 형통도, 하나님이 악의 근원은 아니시지만 악인의 형통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성도분들의 가정을 보면요, 어느 가정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어느 가정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죠? 속에 들어가 보면요, 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말 못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들은 물질 문제로, 사업 문제로, 어떤 분들은 가정 문제로, 남편과 아내 문제로 너무나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 같아서는 참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나?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왜 징계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느냐?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루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만들려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맞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맞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게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이 진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선이 악을 완전히 이긴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가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사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고 평안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까 우리도 찬양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죠. 사랑하사 신자들을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살게 하셔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에 대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어디서 드러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시련과 고난이 없는 것을 없이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신자들을 평탄하게 살게 해주거나 악인을 바로 멸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형통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형통과 복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복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의 그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빠져가는 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또 하나의 극단은 그런 복은 없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아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극단이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 형통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도 복받는 건 아닙니까? 뭐가 맞아요? 둘 다 어느 정도는 맞고 둘 다 어느 정도는 틀립니다. 이런 두 가지 극단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개념, 복의 개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서는 분명히 복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말해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세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만사형통하는 복,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 장수하는 평안의 복, 뭐 이런 것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대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정이 평안해요, 목사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돈도 너무 많이 있어요. 평탄해요. 뭐 이런 가정들을 보면은 복 많이 받으셨네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복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화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물론 아주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도 주시긴 하시지만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복이에요. 이 땅에 이곳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또 다른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까? 이게 뭐가 좋을까요?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몰라요, 이게.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힘드냐?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쉬면은 기도 막 하고 싶어져요. 왜냐면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는 즐거움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여자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귀는 형제와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었어요. 그 형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 그 형제와 결혼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가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행복해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돈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학벌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생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건데 제가 물어본 건 이거예요. 신앙이 좋으냐? 신앙도 별로 안 좋아. 교회는 다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인가 그랬는데 신앙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형제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느냐? 그것도 아니래. 자기가 더 좋아한대. 자매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너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믿음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라 이렇게 충고했는데 아니래요. 자기 꼭 결혼해야 되겠대요. 결혼해야 될 이유를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맞죠? 사랑하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자, 이런 복의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악인들이 복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악인들이 복받은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악인들이 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그래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악인을 보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형통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건강하게 평탄하게 아무런 시련이 없는 것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악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겁니다. 형통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복은 진짜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악인들이 결코 형통한 게 아닙니다.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형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형통의 개념이 잘 정립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며 항의하며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항의하며 따지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선하신 분 맞습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인은 그런 것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사는 거야.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돈 많이 버는 거, 장수하는 거,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 의인은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깨달아요. 이제 깨달아서 마지막에 하박국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박국 3장 17,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서의 결론이에요. 예전에는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했어. 예전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악인들을 부러워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 구조가 그래요. 1장 하나님에 대한 항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2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변. 3장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까 이 말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문제는 사실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형통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 형통한 게 아닙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그렇죠?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서 전속력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성경에서 믿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뭘까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이 어떤 믿음을 가리킬까요?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본문 자체에서의 의미는 사실 그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 읽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악인들은 종말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사탄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조바심을 냅니다. 근데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기다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고 25년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빨리빨리. 그래서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면 동남아시아 가이드라든지 장사꾼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한국 단어가 빨리빨리라면서요. 빨리빨리. 어디를 가든지 빨리빨리. 너무 빨라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신 분들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응답되길 바라요. 안 되면은 막 화내. 원망하고. 하나님 계신 거냐고. 너무 급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인내와 연결하여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내와 연결을 짓습니다. 왜요? 믿음의 개념이 기다림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참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린 너무 조급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변화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이게 수동적 의미에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의 기다림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이게 참다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 참 자주 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성급하게 뭔가 했다가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뭘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렇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좀 기다립니다. 기도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연락을 해보면 다 해결이 됐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찔해요. 아,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먼저 그냥 연락해가지고 뭐 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낭패를 볼 뻔했다. 이런 쪽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원통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의인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래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의인의 고난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